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나귀 타고 오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전통적으로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해서 교회는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올해에는 종려주일이 24일이에요. 24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고 오늘부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6장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3년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6장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의 3년에 가까운 생애 공생애 중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외에 다른 것을 기록하는데 3분지 2 그리고 3분지 1은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이를테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에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야기는 전부에 다 있는 거죠. 최소한 성경 기록자의 입장에서 볼 때 탄생 이야기보다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 성경 기록된 이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하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앞장서서 제자들 앞에 서서 막 전쟁터에서 선봉장이 돌격가 풀어 하면서 자기가 먼저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둘러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 올라오셨는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또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떠들썩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겠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마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어가지고 아마 이 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자들보다 먼저 미리 준비하신 일이 있는데 이 나귀 새끼 준비한 것과 또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것, 그거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고 거기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이벤트, 이 행동,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독특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거든요. 이를테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시고 뭐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시고 다 어떤 말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주목을 끌기를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인데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주목을 끄시고 그리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시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막 겉옷을 펼쳐놓고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거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는 것을 과시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혹은 드레스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고 깔았다는 것은 마치 왕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뭔가 하여튼 새로운 일을 이루시면서 뭔가 엄청난 역사를 펼쳐내실 것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어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왕처럼 이렇게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 이 나귀 새끼 타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거든요.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시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스가랴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도 스가랴가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가 하는 거 말씀하시고 엊그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수님의 당신의 권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변화산 위에서 확인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그거 질문하기도 두려워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늘 그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향해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길들여진 나귀를 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는 나귀 새끼였다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짐승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얘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곱게 조용히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너무 좀 마술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얘가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는데 예수님이 탔을 때 얘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곱게 그냥 착하게 그냥 앞을 잘 이렇게 갔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뭔가 제어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 모습이었겠습니까? 타는 예수님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얘가 참 좌충우돌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마술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 예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잘, 근데 뭐든지 잘 아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뭔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으로 뭔가 폼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과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폼 나는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면 길이 잘 든 말을 타고 가는 것이 훨씬 폼 나는 모습, 뭔가 위세도 있고 힘도 있고. 나귀 혹시 타보셨나요? 옛날 유대인들이 나귀를 자주 탔는데 나귀는요 말을 타기 어려운 그런데 조그만한 짐승이기 때문에 뭔가 나귀를 타면 폼은 안 나요. 근데 폼이 안 나는 더욱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폼이 안 났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폼 나게 하시는 그런 폼 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정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폼나는 모습을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을 거냐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좀 자기 체면이 손상되거나 좀 어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본문이 계속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하는 이유는 이 얼마나 어색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그런데 이 어색한 모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정말 아 이제부터 이제야말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제 비로소 다윗의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초로 안식을 준 왕이 다윗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한 번도 이방인을 쫓아내 본 적이 없고 늘 이방인들의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울만 하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잖아요. 그러니 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윗이야말로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해방을 경험하게 한 왕이 다윗이에요.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외쳤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뭔가 새로운 해방을 이루실 거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런 환호가 한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환호로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이 어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다가 환영했다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그러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자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처음인데요. 요한복음 같은 본문 보면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은 8장까지는 갈릴리, 9장부터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이 성전은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실망스러운, 너무 실망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 본문이랑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다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좀 어떻게 비춰질 거냐 이거 좀 우리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주님 보실 때 정말 가치 없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생과 수고하시고 결국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단히 주도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거냐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